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양식은 헬라어로 이제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식으로 삼았던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매일의 식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굶지 않고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가난한 시대에는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지금처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오늘날에는 왠지 좀 맞지 않는 기도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풍족한 시대에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끼니를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다면 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셨을 때는 기도의 표준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배고픈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족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도 빠짐없이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이 세끼의 식사로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마틴 루터가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양식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국가 지도자, 그리고 날씨까지 이야기하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존 칼빈도 이 마틴 루터와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다. 존 칼빈도 일용할 양식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역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간구이고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범위가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대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에 텔레비전은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네에 거의 하나밖에 텔레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동네의 행사가 되었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아이가 대장을 먹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텔레비전이 필수품이 되어서 각 집에는 물론이요, 각 방에까지 있게 되었으니 삶의 필요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삶의 필요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선 주기도문 강에서 쭉 들어왔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자세와 어떤 믿음의 태도로 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이지만 그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한 청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우리를 위한 청원보다 앞서 가야 하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청원이 하나님을 위한 청원,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청원 안에 속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원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청원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청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청원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밥 한 공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먹고 마시는 굉장히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큰 사람, 큰 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생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밥상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받은 훈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세 끼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훈련은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광야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항상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노역을 하며 고생은 했더라도 이들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밥은 먹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 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밥줄을 딱 끊어놓으시고 양식 없는 이 광야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책임져주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래서 물도 주신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스라엘은 중요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끼니를 책임져 주신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힘든 이민의 삶을 경험한 이민자들이 적어도 이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한 것은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이민자들의 간증 중에는 꼭 이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굶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힘든 이민의 삶에서 정말 힘들지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월급날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월급이 계좌로 그냥 쫙 들어올 텐데 이 아버지 세대에는 월급 명세서가 적힌 봉투에 현찰로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툼한 봉투를 딱 꺼내면서 아내에게 딱 주는 이 맛으로 가장들이 살아왔는데 그분도 이제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주리라 하고 손을 양복 주머니 안에 딱 넣는 순간 이 안쪽이 이 면도날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이 소매치기가 이 월급 봉투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순간 이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 없이 살 생각을 하니 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 하고 아이들 수업료는 또 어떻게 내야 할 것이며 또 아내가 장 볼 때 뭐로 장을 보나라고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알아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져 누운 자신을 바라보니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정말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매 끼니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월급 없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가져오던 먹을 것을 가져오고 또 교회 식구들이 적은 봉투이지만 적은 액수이지만 봉투를 전달하고 그래서 월급 없이 한 달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월급이 있을 때보다도 더 풍족하게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답니다. 월급 봉투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먹는 밥 세 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끼니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불안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밥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끼니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끼니 속에서 밥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자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닌 하루치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기에 좀 기도도 크게 하나님 자자손손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평생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몫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가진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1년치 아니면 10년치의 양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만족과 감사의 조건도 아울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과 감사의 조건이 높아갈수록 불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9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통계를 낸 수치가 바로 저 행복수치입니다. 저 행복수치를 보면 뭐 주로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뭐 행복의 수치가 높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살고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부탄을 듣고 부탄 가스의 그 부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인구 70만에 평균 소득이 2,000달러도 안 되는 굉장히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탄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그들이 정말 행복의 의미를 알아서 하는 것일까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족의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없고 자동차 없어도 끼니를 굶지 않을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행복하다면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족해 하는 훈련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받는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걷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씩 한 오멜씩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오멜이 어떤 양이냐면 딱 2리터 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산 음료를 피트병으로 살 때 한 요 정도 되는 그 양, 그 양을 딱 한 사람이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을 걷으면 썩어서 냄새나서 버리게끔 만드셨습니다. 만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씩 아니면 한 달치를 걷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양이면 너희들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필요를 넘어서면 썩게 되는 것이고 썩으면 악취를 내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이 욕심이 커지면 죄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죄가 결국 죽음을 낳게 한다고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보면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구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맞춰주십시오. 그 만족의 기준을 낮춰주시고 내려주실 때 우리에게 나오는 감사의 목소리는 반대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구절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이 나를 위한 청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청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할 때 벌써 예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야 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불신자의 기도와 이 믿는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차이나게 만들어줍니다. 불신자들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배 그리고 만배를 하면서까지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기도에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면 그 기도에 대한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또 다른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여도 그것은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우리에 대한 범위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봐야지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너 정도면 훌륭한 이웃이지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하는 비유를 쭉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율법사의 맨 처음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꿔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원수인 사마리아인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원수도 우리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우리의 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청원을 하게 하신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역에서 만나는 구역원들을 우리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또한 우리로, 그리고 우리와 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로 여기게 될 때 우리에 대한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믿는 자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동부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게 되는데 이 교회도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가 자기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 한국교회 사정을 안 그 미국교회의 대표가 오더니 자기 교회 건물을 살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이유는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회를 빌릴 당시에서도 교인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자기 교회가 미국 교회를 살 만큼 성장을 한 것은 참 기쁜 일인데 그 교회를 사면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드리지는 못할 망정 교회가 교회를 없애는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당회를 소집하고 교회 매입권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고 고민했던 모든 내용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끝에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내 교회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심증을 왜 모르겠습니까? 당회가 심사숙고하여 교회를 매입할 돈으로 그 미국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임 사역자 딱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임 사역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려주고 그 팀이 다른 잡 얻지 않도록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었다 합니다. 미국 교회를 남의 교회로 보지 않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결국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더 잘 성장하여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청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청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은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삶의 필요로만 해석을 하면 왠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에게 몸으로 살아내는 문제가 좀 시급하기는 하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내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11절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성경 하단을 쭉 따라 내려가 보시면 또는 내일 양식이라고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내일은 영원이 아닙니까? 내일이 계속되면 그것이 바로 영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자들이 내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영원한 양식을 구한다는 말인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원한 양식, 영생의 떡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이 헬라어로 알토스인데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양식과 같은 헬라어 알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내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양식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직장을 갈 때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세 끼의 식사처럼 찾고 추구하시고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할 내용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 두 분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병수 권사님과 정승일 집사님입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확인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병수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서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길 지나온 세월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을 씁니다. 결혼생활 3년 만에 한국전쟁에서 남편을 잃는 유고의 슬픔을 만났습니다. 하루 아침에 두 돌 지난 딸과 9개월 뱃속의 유복자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보니 전쟁과 가난한 인생길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생길을 걸어왔어도 지금까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년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과 믿음 생활한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도 한도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천국 갈 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김병수 권사님이야말로 정말로 드센 인생을 사셨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미망인이 되어 두 자녀를 홀로 책임져야 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하늘을 원망해도 될 만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게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달픈 인생길을 감사의 인생길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탄 사람들처럼 만족의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오는 감사이고 행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이 거친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일생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마침내 권사님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전쟁과도 같았던 권사님의 삶이 아름답고 감사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양식으로 누리고 마시고 또 먹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감사할 것밖에는 없고, 그래서 나에게 감사할 인생을 주신 아버지께 가고 싶어 하는 이 믿음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양식으로 삼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